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뒤에서 이 핸드아웃을 하나씩 가져오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지는 충분히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다 다룬 이야기들이니까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그 권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죠. 여기서 허망한 것, 마타이오테스는 초점이 없는 것, 텅 빈 것, 목표 지점이 없는 것, 목표 지점이 없는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페리파테오,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텅 비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상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혜 있고 똑똑한 줄 알지만 총명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짓만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랬죠. 우상에다가 아이를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적대시한다 그랬죠. 책방에 있는 수많은 반기독교 서적들, 그것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에셀게이아,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에셀게이아, 그게 방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생명과는 상관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쫓아서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치게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무한 삶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을 쭉 기술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개역 성경에는 오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however, 그러나예요. 눈이 때. 마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3장 21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 그러나 이제는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도 쭉 그 허망한 삶을 사는 그 옛사람들의 삶을 쭉 기술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처절한 실체를 샅샅이 훑고 난 뒤에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그 대반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감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허망하게 미련하게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욕심을 쫓아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우린 이제 그 허망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망한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상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권고의 요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권고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건져내지신 거죠? 아직 그 속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건져내지신 분들이에요. 시편 40편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졌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요?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라. 지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0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이제 이 허망하고 초점 없고 방탕하고 미련하고 무감각한 땅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 하늘의 것들을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 몰두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 정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섞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산 위에 마을입니다. 말 아래 있는 등불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봐줘.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순결하다.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척 알아먹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 위에 있는 마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개화시키고 어떻게 순화시켜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개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로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촛불 시위하고 데모해갖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사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뺐어요. 존 버년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에요. 구두수성공이었죠. 아주 무식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철로역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저술을 하게 했죠. 그 철로역정은 성경책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책 읽기 싫으면 만화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만화 철로역정. 그거라도 꼭 보세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내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들 앞에 마을이 하나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순례자,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가까이 가보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그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그리로 물건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이 모두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혜자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외친 그 허영들을 사고 팔고 있었다.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은 근래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다. 그 시장에 세워진 내력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지금 두 정직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이 5천여 년 전에도 사람들 중에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알세불이나 아폴리온과 레지온의 세 악한 마귀들이 그의 동료들과 한짝이 되어서 이 허영의 마을에 온갖 허영을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 무휴로 장을 열기로 고안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는 가옥,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국가, 왕국, 치정, 향락, 그리고 매춘부, 뚜쟁이, 아내, 남편, 어린이,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등등 온갖 갖가지 오락물과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연극, 바보, 원숭이, 악한 장난꾼, 그 밖에 온갖 못된 놈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그 밖에도 여기서는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피처럼 붉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돈이 없어도 볼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려면 육적인 욕심의 상품으로 가득 찬 시장 거리를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장 거리를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천성을 향하여 가려는 사람은 불갑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이란 마귀에게서 허영을 사라는 권고를 받으셨다. 그 마을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더라면 그는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이 허영의 시장거리를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 세상의 왕국을 보이면서 어찌하면 이 복된 예수님을 꾀어서 허영을 사도록 할까 꾀를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하여 돈한 푼을 안 쓰시고 그냥 그 시장을 떠나셨던 것이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자들은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신의라는 두 순례자는 이 읍을 지나야만 했다. 그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읍내 주위 전체가 법석을 떨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는 아주 달랐다. 그리하여 그들의 옷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두 순례자들을 바라보고 놀리기도 하고, 더러는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그곳 사람들이 이두 순례자의 말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순례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시장의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과 그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 이 시장의 장사꾼들을 화나게 하였다. 상인들이 사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귀를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 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사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도 옷차림도 여러분의 외양도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들의 풍속과 풍조를 쫓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인데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들마저 그런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때려칠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거를 제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당장 이 문만 나서면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파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풍조를 좇아 살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 허망한 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이, 신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사고 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팔 거 없어? 돈도 없니? 너 여기서 살 것도 없어? 옷차림도 그게 뭐야? 말은 또 그게 뭐니? 가끔 욕도 한마디 하고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강하게도 얘기할 줄 알아야지. 왜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 허양의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웠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이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 짓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모두 죄만 짓다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한 무리에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된 그 무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워가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즉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쓰인 접속사 카이가 여기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만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성경의 교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는 게 곧 구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자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에게 경험되어 체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가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의 저 너머를 궁금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것들에 눈두지 말자 그리고 그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자 하고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 그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5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초점 없이 허망하게 막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미친 짓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미친 짓 하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미친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배우나요? 물론 목사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쳐준 것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어디까지가 배우는 거라고요? 어디까지가 아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한테 완전히 이해되어져서 이 허망한 땅에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이 땅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IQ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버드 출신이라고 해서 예수를 더잘 이해하지 못해요. 훌륭한 학자라고 해서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IQ 200의 천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모스는 그냥 농사 짓던 농사꾼이었어요. 소 부리면서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좀 일로 와봐.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많은 이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죠. D.L. 무디나 리차드 백스터는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윌리엄 캐리나 존 보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D.L. 무디의 설교를 들은 지식인들이 설교 한 편에 적어도 50군데 이상 맞춤법하고 문법이 틀린 것을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 연결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설교가. 근데 어마어마한 선생의 역할을 잘 하다 가셨다고요.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미국 전체, 아니 세계를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D.L. 무디는요. 그 무디의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하버드, 예일 출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하필 구두수성공 무디예요? 주일학교 선생 출신 무디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에 정말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글을 모르셨는데 예수 참 잘 믿다가 가셨어요. 제가 중등부 때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셨냐면 저희 담당 전도사님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그때까지도 글을 모르셨어요. 옥색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으시고 바위 위에서 3일을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저는 그때 요즘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복음을 처음 그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오늘도 죄를 지으시면 그분은 오늘도 또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라는 것은 남창 노릇을 하는 거예요. 창남.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이게 탐욕을 부리는 자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후욕이라는 것은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했었지만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후에는 그런 것을 안 하는구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여전히 삶이 지저분하고 너절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죠? 그걸로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바꾸지 못해요. 담배 해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 제 선배가 있어요. 폐암 전문 내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은 담배가 얼마나 이 기관지와 폐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하루에 네가 펴요, 담배. 그걸 아는 것과 끊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해서 술을 끊지 못해요. 여러분 마약과 도박이 얼마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비디오도 보고 교육도 받고 별의별 군데 다 가죠. 갱생원도 가보고 많이 배우지만 나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왜요? 지식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냥 마약해가지고 사람이 뭐 폐가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것을 비디오로 수천 편을 보여줘도요, 사람은 그 아는 지식으로 절대 안 변해요. 성령에 의해서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것으로 왜 내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를 입증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건 그 사람한테 저주예요. 그 지식은요. 어떤 사람은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왜 나는 교회에 안 가도 되는가, 왜 무교회주의가 왜 맞는가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1초를 버텨요? 절대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질 때 그건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끗해. 나는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 이걸 자랑 못하는 거예요. 지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죠. 많이 읽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습득된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분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구절의 진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제가 전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홀로 독립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서신서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이름 예수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왕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서신서인데 여기 본문에 쓰인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쓰였잖아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처럼 어떤 개념이나 이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냥 여느 종교들처럼 그 가르침들이나 이론을 잘 습득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잘 살아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실존했던 인간 예수,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앞뒤 잘라놓고 이 말만 또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도 요즘 그냥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만 짓다 가셔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를 안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잘 살아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더 고급한 위치에 올라서고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맨날 성화에 대해서 목사님은 강조하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기미가 보여야죠.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꼭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예,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what you did, 그걸로 심판받지 않아요. Who you are, 여러분이 무엇을 한 거는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부 여러분의 거룩에 도움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여러분의 거룩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니까 what you did,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는 않죠. Who you are,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신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기적과 이사들, 초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단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원된 픽션이라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를 몰고 가요. 아니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을 사시다가 골고다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골고다, 해골, 거기에 생명의 십자가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다 가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거르셨던 인간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 떡덩어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는 실제이며 역사인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설정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어떤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인간 예수의 이름을 서신서에다가 지금 쓴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줍잖은 세상 지식으로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다빈치 코드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거 들고 다니면서 혹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세요. 구구절절이 왜 틀렸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밥값을 대주는 거예요? 수천만 부 팔아가지고 또 엉터리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아신 분들은 여러분이 배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 지식적으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득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그 진리를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이슬람 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불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거와 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뻔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기쁨과 함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짜로 예수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설교를 들었을 리가 만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예수에게서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못 듣는 자는 못 살아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으셨어요? 여기서 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 구절의 의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 아닙니까? 나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약속 안 지키신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와 계신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교회가 모이는 곳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자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윤리 도덕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은 옛사람을 벗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도덕의 진수죠. 이건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왜 맨날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
왜 주일날 스케이트장가?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옛사람을 벗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거기서 더 많이 가야 해요. 기독교는 단순히 옛사람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게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누더기를 벗어버리는 것은 새옷을 입기 위해서예요. 누더기를 벗긴 벗었는데 새옷을 안 입고 계속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냥 뻘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죄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었다는 거죠. 그럼 그냥 건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옛사람을 벗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나와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멈추는 건 기독교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섬김과 겸손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거룩의 삶을 분리하는 것만큼 복음을 부인하는 죄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구분은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핑계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두루 지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있던 곳에 와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겉은 번드르르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옛사람은 벗어버린 것 같은데 뭘 입지 않고 계속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위선이요 외식이요 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교만으로 변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교만으로 변해서 더욱더 악한 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벗었어요. 그동안 악한 습관에 젖어있던 것들을 놨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정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은 벗었는데 아직 새사람은 못 입은 거예요. 절대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용서가 뭔지 포용이 뭔지 이해가 뭔지 인내가 뭔지 섬김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새 옷을 못 입은 거죠. 그리고 누더기 옷도 벗은 척만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맡고 계실 때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전부 뚝섬에 가서 회식을 하셨대요. 일주일 동안 서로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밥도 먹고 또 수박도 잘라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교사 중 하나가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러드려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수박 먹다가 전부 이러고 왜 그러나 하고 쳐다봤대요. 아니 우리가 밥은 먹어도 꼭 수박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10만 원 썼대요. 교사들 회식비로. 그것도 자기들이 걷어서 헌금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돈이면 우리가 농촌교회, 가난한 교회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수박 먹다 얹혀가지고 옳은 소리죠. 그렇지만 그 친구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그 농촌 목회자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보이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비수를 꽂냐고요. 그렇게 농촌 목회자들 도와주고 싶으면 지가 헌금을 좀 하던가. 꼭 헌금도 안 하는 놈들이 그렇게 잘난 척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이 회의하다가 휴지를 조금 흘리고 가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휴지를 흘리고 갑니까? 당신 때문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주수세요! 그 사람이 조금 늦게 오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도 하나 못 지킵니까? 서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옳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것을, 원리, 원칙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자라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아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가갖고 집에 홀랑 불이 나갖고 다 타버렸어요. 아내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내가 가스불 켜놓고 다니지 말랬잖아! 옳은 소리죠. 그렇다고 그게 정답입니까? 정말 잘하는 건가요? 어디 안 다쳤어? 이게 옳은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이러고 누워있는데 가갖고, 그러니까 평소에 속도 위반하지 말랬잖아. 너 때문에 보험료 왕창 올라가게 생겼다. 이러면 돼요? 많이 아프니? 큰일 날 뻔했다. 그리로 가야죠. 참 원리 원칙 좋아하는 사람들 참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원리 원칙대로 당신에게 했으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교인이 사업이 망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주일 예배 밥 먹듯이 빼먹더니 거봐. 그래갖고 달마사로 간 사람이 몇 명 돼요? 그게 뭐예요? 옳은 충고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남들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 그건 안 돼요. 예전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식기도 짧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갖고 5불 미만짜리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뭘 음료수 먹으면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먹어요. 지금 제가 드린 핸드아웃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 여백을 한번 보세요. 빈칸이 많죠?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종이 아깝게 이렇게 빈칸을 많이 남겨놨어? 좌우 아래 위 빽빽히 적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면 종이는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피곤해서 못 봐요. 여러분, 여백의 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백이 없으면요 답답해서 못 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죠. 여유라는 게 좀 있어야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 반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 조재권 집사님 보고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사무실 문인 줄 알고 요 아래 사는 어떤 사람 집 문을 열었나 봐요, 실수로.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쌍욕을 욕을 해대던지 참 제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분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축구 선수 했고 등치가 얼마나 커요. 연한 인간이 와갖고 막 쌍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계속 웃잖아요. 목사님이 사탄이 분노의 공을 날리면 그냥 씩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보 같아요, 말하는 게. 근데 제가 배웠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문 잘못 열었다고 해갖고 뭐 피해 준 거 있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거, 원리 원칙까지 따지고 드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그런 아량을 가진 사람이 돼야죠. 남편이 아직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이해심을 가지고 먼저 보세요.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을 먹어?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하고 살려면 가끔 술로 뇌를 마비시켜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가끔 술로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수만 접고 들어가주면 그렇게 그냥 닭싸움처럼 그냥 안 싸워도 된다고요. 어떻게서든지 남의 잘못을 그냥 후벼 파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아프게 해갖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건 정말 아직 어린네요, 여러분. 아니, 아무개 집사가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정문 앞에서 담배를 끄고 오더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뒤에서 수군대지 마시고 어떻게 아직 담배도 못 꺼냈는데 매주 교회를 오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이렇게는 못 보시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오면 어때요? 술 먹고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면 잘한 거죠. 좀 넓게 보자고요. 왜들 그렇게 정죄하고 시비 걸고 표독스럽게 하시냔 말이에요. 담임 목사 닮아서 그렇지 뭐. 제가 부시는 건 여러분에게 옳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부시는 거죠. 여러분끼리는 정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너는 몰라. 이게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정죄를 받고 부끄러워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감추시고 많이 자기의 빛나는 것을 좀 감추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벗은 자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벗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입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벗어버리고 입는다는 말 아포테스타이, 엔디사스타이는 둘 다 부정과거예요. 이미 과거에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일어나버린 일인데 왜 우리에게 또 벗고 입으라는 요구를 하는가? 그 대답이 원문에 나와요. 벗고 입으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 시제지만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나뉴스다이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의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already not yet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것은 신분적이며 운명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옛사람을 벗어가야 하고 새사람을 입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not able to sin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오직 우리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벗은 옛사람을 매일매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입은 새사람을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보면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선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벗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을 죽여버린 자들만 벗어버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어버린다라는 말이 뭐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벗어버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 습관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를 그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합니까? 옛날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다 해방됐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 주인집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주인 밑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밥만 먹어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자유로워요. 오히려. 그래서 주인 밑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태반이었다고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던 그 못된 죄들, 악한 말들, 모난 성격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우리는 매일매일 벗어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예 시도도 안 해보셨죠? 벗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으세요.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으세요. 새 옷을 입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용서의 옷, 인내의 옷, 섬김의 옷, 사랑의 옷. 그 새 옷을 입으세요. 그 새 옷을 입어야 우리는 의의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전부 썩어져가고 썩게 만드는 일뿐이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썩어져가는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썩게 만드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켜서 이루어놓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우주를 썩혀버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휴가 가실 때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우리 영희가 캠프를 자주 가는데 어디로 캠프를 가든가요? LA 다운타운으로 캠핑 가든가요? 63빌딩 옥상으로 가는 거 보셨어요? 어디로 가요? 바닷가, 산. 휴양지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꼽히는 데가 어디예요? 푸켓, 피지, 미얀마.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을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 찾아간다고요. 왜요? 다른 곳은 다 썩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명을 발달시켜서 해놓은 건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썩혀버린 거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 썩어져가는 구습인 거예요. 옛사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 썩어짐의 끝은 어딥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삶, 썩어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은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를 밝혀주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바로 욕심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이 바로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디미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원래 자연적인 본능,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창조해 놓으신 분이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잘 쓰면 우리 인간에게 참 유익한 거죠. 우리는 그런 본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능과 함께 두뇌와 생각하는 이지와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본능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본능들이 에피디미아가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이지와 이해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죠. 적절하게 쓰게 되면은.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제 그 본능이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경험상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본능은 욕심, 탐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정욕이나 본능이 이지를 침묵해 만들고 양심과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쓰일 때는 나쁜 의미로만 쓰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에피디미아만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에피디미아는 전부 욕심이요 탐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이 통제를 한다고 그러죠. 22절에 유혹의 욕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유혹. 이 유혹 아파테스는 기만,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기만과 속임수는 누구의 무기죠? 사단의 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의 손 아래에서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인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 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사단 음녀는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잠언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너무 달콤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욕심. 얼마나 좋아요. 욕심. 많이 갖고 많이 쌓아놓는 거. 그게 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죽는다. 그거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거야. 니는 죽어. 잠언 6장 25절.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예요. 사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아주 매력 있고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능이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나만 따라오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얼마나 아부들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유혹들은 탕자의 주머니를 완전히 털어버렸어요.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고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돼지와 싸워야 되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났어요. 그게 마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달콤한 것들을 다 선물해 줄 것 같죠. 결국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고 낄낄 웃으면서 떠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명심하십시오. 그 마귀의 유혹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초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여전히 약한 존재예요. 예전에 한국에 다라에서 하는 붕어 낚시가 있었어요. 요만한 다라 갖다 놓고 100원씩 받고 붕어 낚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낚시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낚시 한번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다라 하나 갖다 놓고 붕어를 몇 마리 풀어놓고 100원씩 받고 낚시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낚으면 도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100원 내고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붕어들이 금방 낚였다가 풀어줬는데 또 먹어요, 금방. 그럼 또 100원 내고 또 해야 돼요. 나중에는 붕어 윗 입술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바보 같아요, 붕어는.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금방 호되게 당하고도요, 금방 또 물어요.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가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요, 이 땅을.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세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못 났어요?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분을 내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